제11장 계시와 생각. 말씀의 사역의 기점은 계시입니다.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는 하나님이 우리 속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속에 미약한 빛이 있는 것 같고 내적으로 무언가를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이 빛은 우리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았다고 말하자니 보지 못한 것 같고 또 보지 못했다고 말하자니 나는 여전히 분명히 본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본 것 같은데 얼마 후에는 또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빛 비춤의 상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빛 비춤을 받을 때 내 속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한 것 같으나 그것을 말해보라면 확실히 말해내지 못합니다. 내 속에서는 더 이상 분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것 같으나 어떻게 분명해졌는가를 설명해보라면 그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내 속에서는 가장 분명한 것을 보았는데도 내가 가장 분명한 자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고 외면적으로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내게 두 인격이 있는 것 같이 한 면으로는 더 이상 분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나 다른 면으로는 여전히 전과 같이 모호합니다. 얼마 후 내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순간 나를 빛으로 비추셨다는 것뿐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하나님이 두 번째 나를 비추실 때 빛이 다시 임하여 또 무언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의 비춤은 지난번과 완전히 같을 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며 완전히 전과 다른 빛비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체험으로 인해 전과 달리 이번에는 이러한 빛비춤이 달아나지 않도록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빛의 성질. 우리는 빛의 한 가지 성질이 쉽게 사라지는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빛은 사라지고 날아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순식간에 당신 안에 들어왔다가 얼마 안 되어서 사라집니다. 빛은 좀처럼 머물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빛이 무언가를 분명히 보여준 다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명하게 깨닫기까지 빛이 나를 떠나지 않고 머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말씀의 사역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빛에 대해 확신이 없고 빛을 붙잡을 수 없다는 체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으나 빛을 기억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 것을 항상 기억해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크고 강하지만 그 빛은 날아가듯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빛이 많을수록 더욱 기억하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많은 형제들은 계시가 들어있는 것일수록 읽을 때 그것들을 기억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빛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시인합니다. 빛을 기억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억력이 아닌 눈으로 빛을 봅니다. 빛을 많이 볼수록 당신은 그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력으로는 결코 빛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는 빛의 성질이 계시를 위한 것이지 우리의 기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빛의 성질을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 빛이 당신을 비출 때 그 빛은 재빨리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빛은 자주 사라지기 때문에 결코 기억력으로는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에 있어서 몇 번의 비춤이 있어야 그 계시를 완성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본 빛은 금방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좀 전에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밖에 사실만 기억할 뿐 당신이 본 것이 무엇이고 그 본 것이 어떻게 된 것이며 그 안의 내용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 전혀 모를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보았다는 것 외에 당신의 기억력은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두 번째의 비춤에서 무언가를 좀 더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언가 보았다는 것밖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빛은 이처럼 빨라서 당신 안에 고착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빛이 또 임하여 당신으로 며칠 전에 본 것을 다시 보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것은 지난번에 본 것보다 조금 더 분명하고 지난번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본 후에 당신은 여전히 그 빛을 기억할 수 없는 동일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당신은 좀 전에 빛을 보았고 그것이 빛비춤의 체험이라는 것도 압니다. 한 번, 두 번, 매번의 빛비춤의 체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춤을 받을 때마다 당신은 빛이 빠르고 쉽게 사라지며 신속히 지나간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보게 되었고 당신이 본 것은 무엇이며 당신이 본 것이 어찌된 일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때때로 이런 비춤은 영 안에서 이루어지며 일방적인 것으로서 다른 매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진행됩니다. 때때로 이 비춤은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의 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체험에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직접 영 안에서 비춤을 받고 소수가 성경을 읽을 때 비춤을 받습니다. 직접 보든 성경을 읽을 때 보든 당신은 쉽게 사라지고 붙잡기 어려운 빛의 특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빛을 생각으로 번역함.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일인 빛을 생각으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계시의 때는 곧 하나님이 빛으로 비추시는 때입니다. 말씀의 사역의 기점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비추시고 밝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춤은 잠시 보이다가 곧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라진 빛으로서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날아간 빛, 곧 극히 빠른 빛으로서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것이 더해져야 하는데 이 더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리받아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자연히 풍성해집니다. 오직 풍성한 생각만이 빛을 생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직 생각이 풍성한 사람만이 이 빛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형제가 헬라어를 알아야 단어의 의미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의미를 보다 철저하게 스스로에게 번역해 줄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빛을 본 우리에게 합당한 생각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그 빛의 의미를 알 수 없고 그 빛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뚜렷하고 풍성해야만 그 빛의 뜻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의 생각은 본 그 빛을 알도록 내게 번역해주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뜻으로 번역해줍니다. 빛이 인식할 수 있는 말로 번역될 때 비로소 자신이 본 빛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을 기억할 수 있고 빛 자체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빛을 생각으로 번역해야만 그 빛은 기억할 수 있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본 빛이 우리에게서 생각이 되기 전에는 결코 그 빛이 무엇이고 또 그 빛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빛이 생각으로 변하고 빛의 의미가 우리의 생각에 알려질 때에야 비로소 이 빛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이것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생각과 심사와 이해력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사역자 되기를 배울 때 당신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함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함을 주의하라고 합니까? 이는 선지자의 말함은 깨달음의 열매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장에서는 방언 말함을 주의하지 않습니까? 이는 방언은 이해의 열매를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절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서 사람의 이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그의 얻은 빛이 그의 이해에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 빛이 비치는 곳은 영 안이지만 하나님은 그 빛이 영 안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해까지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빛이 이해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빛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에 정착하게 됩니다. 계시는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섬광처럼 비추고 사라집니다. 빛이 비치고 사람의 이해에 깨달음이 오며 사람의 이해로 그 빛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이 빛은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빛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빛이 영 안에 있을 때에는 쉽게 왔다가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빛이 우리의 생각에 임하고 우리의 이해에 미치면 빛은 우리 안에 정착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그 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빛 비춤이 우리의 영 안에만 관계될 때 그 빛은 우리가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빛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은 산 혼입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의 혼 안에까지 미치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 인격에 의해 사용될 수 없고 우리의 의지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과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의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빛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계시의 빛을 영 안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의 빛은 반드시 우리의 겉사람에까지 미쳐야 합니다. 겉사람은 결코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시는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결코 우리의 영 안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해까지 미치게 해야 합니다. 빛이 생각으로 번역되는 이 역사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이는 각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가의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상이 하나님의 빛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빛은 손상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산만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는 빛을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산만한 생각은 하나님의 빛을 고착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있는 생각으로도 그 빛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목하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짐이 있기 때문에 생각 속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본 빛을 당신의 생각으로 번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만하지 않고 다른 짐이 없어도 우둔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출 때 그 빛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요구는 생각의 새로워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복잡한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번역해내지 못합니다. 혹은 그 빛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낮습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들은 낮은 일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 빛을 고착시키어 하나님의 빛의 의미를 알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은 하나님의 성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처럼 크고 풍성하며 모든 것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계시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작고 낮고 불란한 것이라면 많은 빛을 잃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계시를 주시려는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를 주신다면 그 계시는 큰 것입니다. 그 계시의 범위와 내용은 풍성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 중에 영화롭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넘치는 자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정상적인 목심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풍성하시고 위대하시며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수용할 만한 충분한 생각을 갖지 못한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좁고 낮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큰 빛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이 아주 산만하고 집중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빛을 고착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꺼이 빛을 주시고자 할 때 당신의 생각이 비천하고 낮다면 어찌 하나님의 빛이 당신에게 고착되며 어찌 그것을 생각으로 번역하여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임하여야만 말씀의 사역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안에 사람의 성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역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계시의 빛은 사람을 거쳐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계시와 빛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빛은 우리 겉사람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이 빛은 생각으로 번역될 수 없습니다. 빛이 내 안에 비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이 충분히 강하고 풍성해야만 빛을 내 생각 속에 어떤 뜻으로 번역하고 그 다음 다시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온종일 당신의 생각이 염려에 눌려 있고 먹고 입는 것 또는 가정 문제 등으로 점유되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충분히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의 힘은 육신의 힘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팔이 50근밖에 들지 못한다면 그는 50근 이상은 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일에 우리의 생각이 사용될 때 우리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없고 하나님의 빛을 생각으로 번역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찍 우리의 제한됨을 시인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헛된 힘을 들이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어떤 형제의 생각이 먹고 있는 것과 가정과 세상적인 일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의 생각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억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설령 그의 안에 비춤이 있다 할지라도 무익하고 그에게 사역의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 안에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고착시킬 만한 안정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비춤이 있을 때 자유로운 생각, 능력 있는 생각, 풍부한 생각이 있어야만 그 빛을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생각 속에 다른 문제가 맴돌고 있다면 당신은 미궁 안에서 헤매듯이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생각은 그 빛이 어떤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 빛비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은 미궁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빛에는 빛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에 따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몇 단계를 거쳐야만 말씀의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 안에 비칠 때 그 빛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빛을 어떤 뜻으로 번역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묘한 일입니다. 매번 영 안에 비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 빛을 붙잡으려고 할 때 빛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두뇌와 생각이 합당치 않으면 결코 빛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았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 세 번, 여러 번 보아야만 빛을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생각이 풍성하다면 쉽게 빛을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생각에 다른 무거운 짐이 없고 다른 것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고 당신의 생각의 힘이 강하고 크다면 그 빛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보게 됩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생각이 빛을 번역할 때 빛은 앞에서 달리고 생각은 뒤에서 따라가는 것 같아서 생각이 빠를수록 번역하기가 쉽고 그렇지 않을 때 빛은 달아난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두 번째 빛이 다시 임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빛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 당신이 무언가를 상실하였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때 당신은 생각이 빠르지 못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많은 경우 무언가를 보았을 때 당신은 불난 집에서 물건을 건져오듯이 급히 당신의 생각으로 빛을 번역합니다. 혹 당신의 생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므로 몇 가지는 고착시키고 다른 것들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빛은 당신이 천천히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한순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당신은 불 가운데서 물건을 건지듯 빛을 붙잡아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당신이 빛을 고착시키지 못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유용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빛 앞으로 가져가기 전에는 아마도 당신 자신을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은 당신의 생각이 훌륭하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빛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번역하려고 할 때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빈곤한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하여 통역하는 이가 어떤 말을 통역할 수 없어서 잠시 말을 멈춘 것과 같습니다. 설교를 통역할 때에는 그래도 전하는 자가 당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따르지 못할 때 빛은 달아나 버립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빛에 관하여는 당신이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고착되는 것입니다. 만일 빛이 두 번, 세 번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빛을 고착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러나 만일 빛이 임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의 손실이자 교회의 손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면 교회는 이 사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역자는 대체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생각이 빛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역을 할 기회를 한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전혀 생각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말씀의 사역자에게 이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생각과 이해력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겉사람의 파쇄. 혹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바 영적인 일을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빛의 문 앞에 서 있는 종과 같이 빛비춤을 기다리고 빛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위해 기다린다면 그 생각은 가장 선한 종일 것입니다. 생각이 없다면 말씀의 봉사도 없습니다. 만일 생각이 빛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생각해낸다면 그 생각은 아주 악한 주인일 것입니다. 생각이 종 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주인 되기를 좋아하는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이 주인이 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빛을 생각해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이것을 사람의 지혜라고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은 정죄되고 허물어져야 할 사람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쓰시도록 기다리고 예비하는 문 앞에 서 있는 종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빛을 생각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생각은 거기서 빛을 고착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가 그 빛을 이해하고 번역해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에서 생각은 요긴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빛을 생각해내는 것과 생각으로 빛을 고착시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 앞에서 참 공과를 배운 사람은 남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주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생각이 빛을 뜻으로 번역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어 주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이 파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의 생각이 파쇄되면 그의 생각은 더 이상 분란하거나 독립적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파쇄되면 생각의 능력이 파괴되지 않고 도리어 증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의 파쇄는 생각을 중심 삼는 생각이 파쇄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파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파쇄된 후 당신은 생각이 사용되는 것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생각이 한 가지 일에 사로잡혀서 온종일 그 일만 생각한다면 결국 그는 정신 이상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정신 이상자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종일 한 가지 일만 생각하고 계속 그 일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려고 하실 때 우리의 생각에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쓰실 수 없게 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일의 심각성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얽매이지 않은 생각과 얽매이지 않은 이해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겉사람의 파쇄는 우리의 생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헐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위해 생각하지 않고 임의대로 생각하지 않으며 밖에 일에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을 정도로 헐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명한 사람의 그 총명이 허물어져야 하고 지혜 있는 자의 지혜도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쓸모있는 기관이 되어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되거나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총명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생명이 됩니다. 그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온종일 생각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을 비추실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을 비추신다 하더라도 그의 생각은 그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주관적이지 않은 데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관적일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생각을 그의 생명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깨닫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쓰기에 합당한 기관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처리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 침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일 생각이 당신의 중심이 되어 당신의 전 존재가 자신만 주의하고 자신의 것만 생각하며 당신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면, 설령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영 안에 비친다 할지라도 당신의 생각이 유용하지 못하므로 당신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조금도 깨닫지 못하므로 말씀의 사역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말씀이 생각을 통과하지 못하면 말씀의 사역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에는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당신을 통과할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하는 파이프가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그분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생수는 단계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중간에 어느 부분에 장애물이 있거나 파이프가 끊어지면 물이 흘러갈 길이 없습니다. 많은 말씀의 사역이 생각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생각을 낭비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온종일 자기와 무관한 일을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궁금히 여김으로 생각을 낭비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시는 생각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므로 생각을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뜻하는 것은 생각의 중심이 되어 많은 일들을 생각해내는 그것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나님께 종노릇해야 합니다. 생각이 종노릇할 때 그것은 유용한 것이 되고 주인 노릇을 할 때 하나님을 가장 거스르는 대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사람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제거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람의 생각이 통제를 받는가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생각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허물어지되 완전하고 깨끗하게 허물어질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허물어뜨린다는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물어뜨림은 그 기관과 기능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과 중심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생각하는 그 기관을 사용하십니다. 혼을 생명 삼는 것과 혼이 사람의 기관이 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생각이 그분의 종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이 사람의 생명 되는 것은 허물어져야 할 것이고 혼이 영의 종이 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주춤으로써입니다. 당신이 성령을 주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법이 당신에게서 나타나고 영을 좇지 않고 육체를 좇는 사람이라면 죄와 사망의 법이 당신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영을 좇는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성령을 좇는 사람입니까?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은 곧 성령을 좇는 사람이고 성령을 좇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성령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일 제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괴상한 일들만을 상상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육체에 속합니다. 성령을 생각할 정도로 주님께 인도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생각은 항상 사람들의 반응을 주의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사람이 영의 법을 쫓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온종일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더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은 마땅히 주인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종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당신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당신은 자동적으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안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당신 자신을 중심 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중심 삼지 않고 당신의 생각을 조차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며 종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추고 당신이 영 안에서 빛을 볼 때 비로소 당신은 깨닫는 능력 안에서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결코 어떤 사람의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의 메시지를 깨달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메시지를 깨달았다고 해서 된다면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가 아니라 육체적인 종교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육체적인 종교가 아닌 영적인 종교로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을 요구하고 영 안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사용하여 읽어내고 번역해내며 깨달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생각의 산만함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산만할 때 빛을 고착시키지 못하고 생각이 혼란하거나 생각이 낮을 때에도 빛을 고착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에 따라 빛에 대한 이해도 달라짐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칭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합시다. 이것은 아주 보편적이고 초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를 본 사람은 수없이 많으나 일어나서 칭의에 대해 말할 때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은 사람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빛을 읽는 생각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낮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높다면 두 사람이 만진 빛도 다를 것입니다. 사람이 만진 것은 그의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의 생각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가 만진 칭의가 철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도 풍성한 말씀이 있으며 높은 경지를 만지게 됩니다. 만일 사람의 생각이 낮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칭의를 보여주실 때 그는 자기의 낮은 생각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전파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같을지라도 그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은 손실을 입습니다. 사역 안에는 사람의 성분이 있는데 사람의 성분 중에서 첫째로 추가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엄격한 다스림 아래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높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에는 다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합당치 않은 말을 첨가하고 하나님의 비단에 합당치 않은 생각을 첨가하여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손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당신은 이것을 보았습니까? 당신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만일 당신의 생각이 처리를 받았다면 말씀은 당신의 생각의 기능을 얻을 것이고 당신의 성분이 첨가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러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특징이 바울이요, 그의 성격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추심이 임하여 말씀이 그에게서 나갈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봄과 동시에 바울을 봅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의해 온전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욱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이와 같은 또 한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나올 때 그것은 한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한 거기에 베드로의 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 의해 온전케 되었으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말씀의 사역자도 당시 말씀의 사역자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의 사역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영을 통과하고 당신의 생각을 통과할 때 어느 정도로 손상을 입느냐 아니면 온전케 되느냐에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처리받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빛의 의미를 읽는데 불충분하며 하나님의 의사를 번역하기에 불충분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강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강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강화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도 파이프가 수돗물을 통제할 수 있듯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라면 당신은 말씀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프가 구멍이 뚫려 새거나 오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형제자매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힐 수도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킨 후에 그것을 형제자매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큰 것입니다. 교리만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길에서는 처리받지 않으면 유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함과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될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파쇄됨이 없이는 결코 사역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겉사람의 파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겉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거듭 우리는 우리 사람의 문제를 만집니다. 이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유용한 것이고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면 무용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훈련할 필요성.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허비하지 말고 나중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류해 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능력 있고 풍성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결코 쓸데없는 데 당신의 생각을 다 소모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에 대해 그가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서 그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낭비하고 다 소모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관적인 사람이 유용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주관적이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본 것만을 바라보며 이것들이 그의 생각에서 맴돌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이 이런대로 돌아갈 때 그는 그의 생각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서 임의로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하며 또한 생각이 혼란되어 하나님 앞에 기다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항상 낮은 것, 즉 육체적인 것만 주의하고 생각을 육체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의 생각이 이렇다면 하나님께 쓰시도록 드릴 생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씀의 사역은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당신의 생각이 다름을 받았다면 당신에게 말씀이 있고 영안에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고착시킬 수 있으며 그 실체를 붙들 수 있게 됩니다. 빛은 달아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생각 안에 다른 일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빛은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주인의 문 앞에서 기다리는 종과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역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빛이 임하는 속도는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빠른 과정이 내포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완전하고 높고 풍성하고 분명한 생각만이 그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 중에 당신이 완전히 고착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묘하게도 여기에 말씀이 있고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도 알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언가를 잃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함을 느낍니다. 이는 당신의 생각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빛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생각도 불충분한데 도리어 당신은 생각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계산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임의로 생각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빛은 생각으로 고착되어야 하고 생각에 의해 고착된 빛만이 유용합니다. 빛은 영에 속한 것이며 아주 쉽사리 달아납니다. 이 빛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당신에게는 충분하고 넉넉하며 강하고 풍성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출지 모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주제 또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 비추실 때 당신의 생각은 반드시 풍성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형편없고 우리의 생각이 따라가지 못함을 느낍니다. 많은 때 우리의 생각이 빈약하기 때문에 수많은 빛과 실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자신과 무관한 많은 일에 소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사용하는가와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의 사역을 할 때 메마름이 노출되는 이유는 평상시에 그가 자기의 생각을 너무 많이 허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엉뚱한 길에 힘을 다 쏟은 사람이 정작 올바른 길을 갈 때에는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다 허비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비춤을 위해 남겨진 여력이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결코 생각이 성령의 비춤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각이 성령의 비춤과 매우 큰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성령의 비춤을 대체할 수는 없으나 능히 성령의 비춤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많은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빛을 고착시킬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빈약한 것은 그의 상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을 허비하지 말고 축적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과 무관한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력을 낭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생각을 기뇨하지 않은 일에 사용한다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생각이 불충분할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든 없든 결코 거기에 당신의 생각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또한 영적인 난제들은 당신의 생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내도 그것을 풀 수 없고 생각해내도 그것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난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많은 난제들을, 어떤 이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생각해내는데 그들은 그들의 모든 생각을 교리와 이론에 다 써버립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통달했을지라도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만질 따름입니다. 손실은 당신의 힘이 하나님의 빛을 고착시키기에 불충분한 데에서 옵니다. 생각의 용도는 하나님이 비추실 때 그 빛을 만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배워야 할 한 가지 요긴한 공간은 그의 생각을 유용한 곳과 가장 합당한 곳과 하나님이 비추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춤이 없는 곳에 당신의 생각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생각으로 무엇을 볼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을 사용해야 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비추실 때입니다. 당신은 이 길을 압니까? 생각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비추실 때 당신의 생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빛을 생각으로 번역해야만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첫 단계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몇몇 말씀의 사역자를 일으키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없을 때 교회는 빈곤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공급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통로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맨 먼저 거치는 곳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빛은 영 안에 있고 이것이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이 바로 생각입니다. 영 안에 있는 빛이 첫 단계인 생각 안에서 감소된다면 어찌 강한 사역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역하는 길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